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주연절을 맞이하면서 온 세상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근 25년간 인터넷이 발전하고 널리 사용되는 가운데 여러 산업들이 그것에 맞추어서 급격하게 변화해 왔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저는 신문도 그 변화에 물결을 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지켜봐왔는데, 예전에는 해외 뉴스가 국내 뉴스와 확실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종이에 프린트가 된 신문은 더욱더 그렇고요. 그 해외 뉴스, 국내 뉴스가 구분이 되었는데 이제는 국내 뉴스와 해외 뉴스의 구분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치면, 사회면에서 국내 소식뿐 아니라 해외 소식을 접하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만약에 해외 뉴스가 정치, 사회면에 있으면 이게 왜 여기 있지? 해외면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전혀 그것이 이상하지 않고 어떤 해외 뉴스를 알고자 해외 란을 찾으려고 해도 해외 란이 따로 구분되지 않는 그런 신문들도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을 보면 그만큼 우리는 신문을 비롯한 뉴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뿐 아니라 온 지구촌의 각종 뉴스를 매일마다 접하고 있고요. 또 지구 반대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알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기에 동참할 수 있는, 날마다 그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성경의 진리를 더욱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오늘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정월 초하루 후로 가장 처음 찾아오는 주현절이라는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이 첫 번째 주의 주현절 같은 그 말씀 본문을 가지고 주현절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주현절은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히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곧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타나시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주현절입니다. 이와 같은 주현절은 성탄절에서 12날을 계산해서 1월 6일이 보통 주현절로 섬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전 서구교회에서 12일간의 성탄 축제를 주현절로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절기를, 그것이 아무리 교회사에 있는 절기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셨던 그 계기는 주현절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성탄절도 부활절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으로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셨던 계기는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성찬식을 가리키신 것이지 어떤 다른 절기를 가리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주현절 등 교회 절기 그 자체가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여러 절기들과 그 절기가 의미하는 뜻을 생각을 해보자면, 교회사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주현절을 통해서 강조해왔던 주님의 구원의 의미와 범위가 독특하고 또 중요하다는 점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현절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주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온 세상 어느 누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온 세상 하늘 아래 구원자의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온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점을 주현절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합니다. 그 온 세상 속에는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부터 지구 반대쪽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롭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주현절의 내용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범위를 생각하며 또 온 인류 속에서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품으신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기뻐하고 높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첫 교회 절기가 되는 이 주연절, 이 주연절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께서 세상에 나셨을 때 그분의 탄생을 알렸던 별을 보고 먼 길을 여행해서 베들레헴까지 왔었던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마태복음 1장 마지막 말씀에 이어서 곧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그냥 쭉 읽다 보면 동방 박사들의 방문이 주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밤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것은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밤이 아니었습니다. 탄생을 알리는 별이 뜨고 그 별이 움직여서 먼 길을 여행해 왔기 때문에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밤이 아니라 그 뒤로 며칠 뒤 또는 몇 주 뒤 어쩌면 몇 달 뒤에 있었던 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이후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이 이방 사람들 동방 박사의 방문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방문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사에서 이 점을 그냥 뛰어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주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 만큼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주님의 구원의 의미와 범위는 무엇인지 우리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은 자신의 강림을 통해 그분이 온 세상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엿보여 주십니다. 그분의 강림이 온 세상을 위한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1절과 2절 상반부에서 이렇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셨다거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그 어떤 전례로 아 그분은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셨다 이런 방식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요.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어느 날 갑자기 못 보던 성인이 등장을 하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십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분명 주님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초자연적으로 잉태된 분입니다. 자연적으로 잉태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적 사실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라는 것이고 그분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신 것은 이것은 초자연적이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실 때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부터 세상으로 나오실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아는 평범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인의 해산을 통해 태어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평범한 방법으로 나타나십니다. 또 주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황태자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왕이신가?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의 신분은 왕이시지요.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다스리는 자, 통치자와 목자가 될 그분이 바로 그날 태어나신 아기 예수이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지 않으시고요. 또 헤롯 대왕의 어떤 황태자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헤롯 대왕의 왕궁에서 황태자의 신분으로 오셨다면 주님에게는 언제나 그 정치적 신분이 꼬리표처럼 달려서 주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 헤롯 대왕의 후계자야? 그러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유다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의 왕위는 그저 유대 땅만을 만에 국한된 그런 왕위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왕위입니까? 당시에 유대는 나라도 빼앗긴 그런 민족이 아닙니까? 헤롯 대왕이라는 왕은 있었지만 그가 정말 행세할 수 있는 왕권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국한된 한 왕의 황태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인물이 되겠지요. 왜 우리가 유대의 왕을 섬겨야 되는가? 이런 말들을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왕궁이 아닌 일반 사람의 집에서 태어나십니다. 그것도 밤에 가축들을 모아 쉬게 하는 마구간이나 어떤 움막 같은 공간에서 주님은 태어나십니다. 사람의 집이 분명한데요. 평민의 집이면서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자지 않는 공간입니다. 쉬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복음서의 초반의 내용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인구조사의 명령이 떨어지면서 베들레헴에 속한 그 다윗의 모든 자손들이 베들레헴 그 작은 고을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는 누구에게도 방을 어떤 공간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마구간이나 움막 같은 공간에서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왕궁하고는 너무도 거리가 먼 곳이죠. 근데 이와 같은 탄생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곳에서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을 볼 때 이 세상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가장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주님의 탄생에 공감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나는 아무리 좀 열악해도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는 그래도 병원에서 났는데 나는 그래도 안방에서 났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죠. 심지어 나는 그런 공간도 없고 아무데서나 태어났다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가난한 극빈자들에게도 주님의 탄생은 아 그가 나보다 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냥 다짜고짜 그렇게 단정 내릴 수 없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장소에서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주현, 나타나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그 평범한 탄생을 증거하는 또 한 가지는 2절을 보시면 제가 상반부만 읽었는데 전체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주님의 탄생을 알고 탄생하신 장소를 알았던 이유는 별 때문이었습니다. 없던 별이 어느 날 등장을 하고요. 그 별이 움직여서 멈춘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별이 뜬 하늘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늘은 이 궁창은 장벽이 없지 않습니까? 땅에는 국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야. 이렇게 국경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만 궁창은 국경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위치에서도 사람의 머리 위에는 하늘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날 없었던 그 전까지는 없었던 별이 떠오르는 것을 알고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것을 보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이것은 그들에게만 보여주신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창에서 떠오르고 움직였던 별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그런 정보였던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온 세상의 구원자의 강림을 알리는 별이다 라는 이 정보는 특별한 정보이지요.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동방박사들에게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떠오르고 움직였던 별들을 그들만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별을 볼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별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아함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그 별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은 우리가 지난 주의 종의 노래를 묵상을 할 때도 봤죠. 주님은 우리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태어나십니다.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자의 탄생을 알지 못했고 또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그날의 소수의 사람들은 구원자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 소수가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강림을 인정하고 그분의 탄생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탄생과 탄생하신 장소를 알렸던 별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서 움직였지만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의 무관심과 무지 속에서 그 일은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그 별의 의미를 알았던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의 의미를 알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심을 인정받으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가난한 부모의 아기로 태어나신 모습과 하늘의 별을 통해 그분의 탄생 소식이 알려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주님의 탄생하신 모습을 통해서도 온 세상을 그분이 품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밤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몇 안 되지요. 우리 열 손가락으로 다 세지를 못한 열 손가락이 남습니다. 따져보자면 그 목자들이 몇 명이었는가에 달렸지만 결국 열 손가락에 다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부모, 양치던 목자들. 주님의 탄생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일이었지만 주님의 탄생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그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주의 부모 그리고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 가깝게 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동방박사는 다릅니다. 그들은 확실히 주님께서 태어나신 유다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유다 민족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렸고요. 주님이 탄생하시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해서 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그리고 이 사실을 성경이 강조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주님은 참으로 그 탄생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품고 계셨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탄생을 통해 온 세상을 품으신 주님,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볼 때 그 목적이 분명히 온 세상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어디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놀랍게도 동방박사들의 선물에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드러납니다. 우리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그 헤롯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상당히 특이한 예물입니다. 그들이 유대의 왕, 구원자께 바칠, 경배할 때 바칠 예물을 무엇을 가지고 갈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계시를 받아서 그 세 가지를 골랐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계시였던 그들의 생각이었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황금을 드렸죠. 황금은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보배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보물입니다. 우리가 나머지 두 가지 유향과 모략을 보면 모두가 그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지만 황금은 달라요. 황금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참으로 가치 있는 보물이고요. 또 만약 누가 왕에게 뭐를 바쳐야 되는데 내가 뭐를 가져가면 좋을까? 뭐를 가져가면 적합할까라고 생각할 때 금을 가져가면 됩니다. 금은 언제나 왕에게 적합한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황금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 유향이라는 것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 유향과 세 번째 몰약은 양쪽 다 향으로 유명하고요. 식물에서 채취한 그런 진액입니다. 그걸 이제 액체로도 사용하고 고체로도 사용하는 것인데 유향과 몰약 똑같이 향 때문에 유명한 이 두 물품 중에 그 두 번째 유향은 특별히 종교 예식 때 피우는 향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 향을 왜 피웁니까? 이거는 기독교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유대교 구약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불교 절에 가도 향을 피웁니다. 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향을 피우고 기도를 드릴 때 이것은 절대로 불교의 그 컨셉만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서 그렇습니다. 향을 피우고 기도를 드리면 그 아름다운 향이 날뿐 아니라 그 향이 이제 연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서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이걸 상징하는 것이 향이고요. 그 두 번째 선물 유향이 상징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몰약은 유향과 마찬가지로 향료인데 유향과 구분이 되는 점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몰약은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으로도 쓰이고 특히 시체를 보관할 때 시체를 이제 매장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몰약이 사용이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선물을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이 세 가지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특히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씩 보십시다. 다시 그들은 주님께 금을 드렸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금이 선물이 되기에 적합한 왕이시다, 통치자시다 라는 사실을 동방박사들이 알았고 또 그 예물을 통해 주님의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주님께 향을 드립니다. 유향을 드립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하늘 아버지의 더없이 기쁨이 되었던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에서도 봤죠. 먼저 한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는데 민족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또 다른 종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종 이스라엘이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영광을 드리도록 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면으로 봐도 하늘아버지께 기쁨이고 영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사역을 하시던 3년 반 정도 기간에 마치 하늘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한 기쁨을 참지 못하시고 하늘을 가르시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육성으로 아들을 기뻐하신 그런 사건이 세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셨을 때 그랬고요. 또 변화산 사건에서 그랬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27절과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내 마음이 민망하니 또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까? 그러나 내가 바로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공생사역 중에 세 번 있었던 그 세 번째 하늘을 가르고 육성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한 기쁨을 밝히셨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유향이 이처럼 아버지의 기쁨이 된 아들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향을 피고 기도를 드리면서 이 기도를 흠향해 주세요.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향이 그 냄새가 우리의 코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용도로 우리가 유향을 피우는데 예수님은 그 유향이 의미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먼저 황금이 증거한 바 왕이시고요. 두 번째로 유향이 증거하는 바 그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곧 성자이시지만 인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유향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들이 주님께 몰약을 드렸죠. 몰약은 훗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실 것을 알리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에 주님의 제자 니고데모가 어쩌면 처음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시신을 씻고 닦고 바르게 준비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몰약을 가져왔습니다. 몰약은 그 시체를 시신을 매장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남을 수 있도록 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쳤던 몰약은 주님의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갚으시면서 당하실 고통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곱 가지 가상 칠언 중에 주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일곱 가지 중에 목이 마르다 라고 고백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이 마르다라고 하셨을 때 병사들은 창 끝에 스폰지를 찍어서 그것을 몰약을 섞은 포도주에 넣었다가 주님의 입에 댔습니다. 주님께서 액체를 주니까 물인가 하고 한번 탁 대시더니 아 이것은 몰약이구나 몰약의 성분을 아시고 더 이상 마시지 않으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몰약은 통증을 가르키는 가라앉히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극심한 고통 중에 계셨을 때 몰약을 드시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만큼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 죄인 된 우리들의 저주와 우리의 유기와 우리가 당하는 유기 그리고 우리의 그 정죄를 몸소 온전히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몰약을 드시지 않으신 주님. 이것을 그 몰약이 선물로 바쳤던 몰약이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온 세상을 품은 주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죄로 타락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목자 없는 길 잃은 양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이 크고 무능한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의로운 길을 선택하고 나갈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다 한결같이 죄로 치우쳐져 있다. 이미 죄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망가진 영혼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황금이 상징하는 왕과 목자가 필요합니다. 유향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몰약이 상징하는 제물과 속죄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보이셨던 신분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의 일부 사람들을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면 주님은 온 세상의 그리스도가 아니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행하려고 오셨는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통해 우리가 헤아려 봤을 때 아,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구원자시다. 어느 하나도 예외 없이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화답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기뻐하고 그분에게 속하며 이제 그분의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 우리도 온 세상을 품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품어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고 날마다 그 복음의 은혜에 화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온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대해서도 변화하고 성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품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베들레헴과 또 거기서 멀지 않은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유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유대 사람들을 상징했던 한 인물은 동방박사들이 아니라 그들과 동족이었던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자기의 입지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나타나셨다는 그 소식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죄를 범해 나가는 헤롯 대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심각하게 타락한 모습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는 내가 당신의 삶은 관여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내 삶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자다. 우리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또 좀 노년층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My Way를 들어보면 철저하게 내가 절대자가 된 거고 내가 이루었다가 아닙니까?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내가 정말 자수성가했다, 내가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겠는데 굉장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된 모습을 애통해하지 않고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자이고 그 절대자의 위치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인류 일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반대해요. 다짜고짜 반대합니다. 왜 내가 이걸 반대하지?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왜 이것을 경계하지? 왜 하나님을 따르면 행복해지지 않고 불행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데도 나는 그저 다짜고짜 선하심을 의심하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이런 엄청난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보였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거울처럼 들여다봐야 하는 죄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헤롯 대왕과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다면,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대리적인 죽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그분을 기뻐하고 있다면 내 이웃 또한 마찬가지다. 내 신경을 건드리는 나의 이웃, 우리가 소위 그런 얘기를 하죠. 뭐 결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죠. 맞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망가져 있다면 나같이 망가진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저에게도 희망이 있다. 주님 안에서 희망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해에 접어들면서 또 충격적인 한 가지 월드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땅 우리 대통령께서 아랍 국가를 이렇게 공격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 사건 때문에 자잘못을 따지기에 떠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아랍 국가를 한번 예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는 아랍 국가, 아랍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모름지기 다짜고짜 정죄하는 모습, 그리고 거부하고 경계하는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아랍 국가, 그 땅은 한때 성경의 중앙 무대였습니다. 변두리 무대가 아니라 성경의 중앙 무대입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가 아랍 국가 그 어느 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강줄기들, 설명이 된 강줄기들을 따라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메대와 에스더서, 다니엘서 이런 무대들이 바로 그 땅이 아니었습니까? 나아가서는 팔레스타인, 이 성경의 모든 이런 사건들이 펼쳐져 있던 팔레스타인도 바로 그런 땅입니다. 한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그 땅에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저들은 저주받았다. 한 번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아서 저렇게 정말 믿음의 황무지가 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랍 국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가? 그들을 그렇게 정죄할 수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그렇게 정죄하는 것을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좀 더 가까운 예를 보자면 개신교가 탄생한 유럽 땅, 독일과 제네바와 이런 유럽 땅들 있죠. 오늘날 거기에 기독교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교회 건물이 팔려가고 일반 건물이 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닌 그런 대륙입니다. 이런 좀 더 가까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아랍 국가를 탓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가까이 가볼까요?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국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때 순수했던 기독교 믿음이 이제 많이 희석이 되고 기독교 하면 둘 중에 하나로 전락하는 기복주의 아니면 정치 극우주의로 전락해버리는 미국과 한국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기독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대표하고 주님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어떤 이슈로 똘똘 묻혀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 먼 아랍 국가에서 좀 더 가까운 유럽, 좀 더 가까운 미국과 한국을 보면서 아, 우리는 어떤 민족에 대해서 정말 믿음의 황무지와 같은 그런 곳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레슨이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유럽 사람들, 아랍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신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들을 품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제일 뿐 아니라 진정한 믿음 안에서 올 수밖에 없는 변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이 그만큼 넓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증거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 어느 때보다 오늘도 우리는 지구촌 곳곳을 한눈에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 어느 문화, 어느 민족 속에서도 그들의 문제의 근원은 죄로 인한 타락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실제로 뉴스를 통해 풍부한 증거를 받고 있는 오늘 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죄로 타락하고 망가져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품어주시기를 기뻐하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평범한 방법으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성장과 그분의 공생사역과 그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그분은 온 세상을 마음에 품으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높이고 경배하는 귀한 한 해, 새해 첫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돌아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주님처럼 온 세상을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1월 6일 내일 또 찾아온 올해의 주연절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생각해 보며 온 세상을 마음에 품고 오신 주님이심을 저희가 확신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고 또 짐승 곁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가족에서 태어나시고 하셨던 그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 공감을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만큼 주님은 온 세상을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주님께 예물을 바쳤던 그 동방박사들의 손길을 통해 증거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 하나하나가 온 세상을 품고 계시며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죄의 문제에서 제외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신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만큼 주님의 마음을 기뻐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온 세상을 품고 이 땅에 오신 주님. 하지만 저희들은 저희 마음속에서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기에 바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사오니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 주연절의 메시지를 받은 만큼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바르게 헤아리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특히 미국 땅에서 온 지구촌에서 방문하거나 또 이곳에 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나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그 사람들까지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성화를 저희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2020년 저희를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빛 대신 주님을 따라 나올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